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31절부터 40절까지 앞에 나왔던 양과 염소 비유 전반부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41절부터 46절까지 뒷부분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1절부터 46절은 왼편에 있는 자들, 곧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과 관련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그게 그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지는 못해도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야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주를 피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이것도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더 기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왼편에 있는 자들 즉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번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제 말씀하실 때는 복 받을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참 묘하게 독특하게 번역을 했는데 복 받을 자들에게는 미래형을 썼습니다. 앞으로 복을 받을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여기 저주를 받은 자들은 과거형 썼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 이게 굉장히 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저주인가? 어제는 말씀하시면서 복 받을 자들 해서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주란 무엇인가? 그대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저주의 모습이 나와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저주받는 결국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떠나라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처음에는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했으니까 왼쪽도 주님과 따라가고 오른쪽도 주님을 따라가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떠나는, 주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주님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앞에서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저주받은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마귀와 사자들이 받는 심판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다는 건 마귀와 사자들이 받는 심판을 같이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도 이미 예비가 돼 있던 불이 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저주를 받으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여기는 단순히 불이 아니라 온 사방 천지가 불이 있는 나라 전체가 불이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사실은 이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하튼 나쁜 곳입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들어가선 안 되는 그런 곳으로 끌려 들어가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 아픔과 똑같습니다. 왜 이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지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42절부터 43절에 보시면 여섯 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여섯 가지 행동이 사실 앞에 나오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네 번째는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 다섯 번째는 병들었을 때, 여섯 번째는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번에도 아픔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너희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궁핍할 때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게 주님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뭐 어제도 이 여섯 가지 항목을 보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구약의 율법이나 인간적인 양심만 놓고 보면 이걸 과연 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령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멀쩡히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먹는 것을 내가 빼앗아 왔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 멀쩡히 있는데 그 사람 옷을 벗겨서 빼앗아 와서 내가 입었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무고한데 죄가 없는데 누명을 씌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두들겨 패서 그 사람이 병에 걸리게 만들었다든지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궁궁한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았다. 섬겨주지 않았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네가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악하게 대하거나 뭐 그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네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 돕지 않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계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유들을 이야기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비유들을 읽을 때에 이게 세상의 종말과 재림이 가까웠을 시점을 상정해놓고 이 비유를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떠냐면 사실은 여러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서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나도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힘든 그런 지경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찾아오고 하늘에서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 막 난리법석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와 같은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온 사방 천지에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가난한데 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도와줄까? 저 사람은 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까? 물론 그런 사람이 양에 해당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상황에서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매우 사소한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흔히 이야기를 한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일, 또 전파하시는 일,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으니까 기왕이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잘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가르치는 직업을 갖거나 또 전파하는 직업을 갖거나 고쳐주는 직업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다른 직업을 가져도 물론 됩니다만 그래서 누군가가 밥벌이를 하고 먹고 살면서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과연 가장 좋은 직업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 나오는 이 여섯 가지를 만약 나의 생업으로 삼고 직업으로 삼는다면 그게 참 보람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뭔가 물을 마시게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또 나그네를 영접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요구를 받았건 아니면 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양심이 반응을 해서 간접적으로 요구를 받았건 이와 같은 부탁과 요구를 받았는데 내가 안 했던 적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안 했던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도외시한 적은 없는가. 옆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쳐다보고 말았던 적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을 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젯밤에 꿈에 밤새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현재 암이시거든요. 찾아가 봐야 되나?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난 건가? 등등등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뭐 엄청나게 막 대단한 것을 부탁한 게 아니라 사소한 무언가를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려고 하면 도울 수 있는 것을 부탁했는데 또내 마음에 이 사람을 한번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냥 거절했던 그런 적은 없는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도 이런 것들을 잘 행해야지, 이런 것들을 잘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죠. 44절을 보면 주님께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선포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가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안 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을 이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몰랐던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직업병이라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몰랐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줘야 됩니다. 가령 여기 있는 박 권사님에게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박 권사님 옆집에 있는 분이 굶고 있다면서요. 가서 밥을 줘야 됩니다. 라고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일정 부분 교회와 성도가 갖고 있는 책무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쩌면 그 갖고 있는 사람도 형편이 어려워요. 말세니까. 근데 조금 더 나눠주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것, 알려주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직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로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건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만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조금 중단하고, 조금 덜 하고, 여지껏 100% 거기에 노력만 했다면 70%만 그쯤 하고 30%는 주변을 돌아보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뭐한게 뭐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평생 살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좀 와봤으면 하고 이야기한 거딱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벌써 이제 한 35년도 더된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가 데모하다가 남대문경찰서에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부를 사람이 없어서 저를 불렀었거든요. 그때 처음 찾아갔었어요. 한번 찾아가 본거 말고는 내가 뭐 해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뭔가를 해보는 일들은 이제 몇 가지를 해봤던 것 같아요. 가령 제 아는 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로 나갔다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분이었는데 왜 들어왔냐면 후원자가 다 사라져서 끊겨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시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고민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선교지로 나갈 생각이시냐? 여기서 그냥 목회하실 생각이냐? 했더니 선교지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후원자를 묶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답답한 노릇이다.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후원자를 주십니까? 후원자를 좀 찾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후원해달라 얘기해야지. 자기는 천성이 그게 안 된대요. 후원자를 찾아다니면서 후원해달라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후원비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뭐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있으면 선교사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알겠다 이야기하고 제가 대학부 때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제 청년부를 다니는 사람 한 대여섯 명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개야 너 현재 어디다 십일조 하니? 사랑의 교회 하고 있습니다. 그큰 교회에다가 십일조해서 뭐 하니? 여기다가 묶어라. 그걸 무조건 자동이체를 걸어서 3년에서 5년은 자동이체로 걸어다오. 해서 200만 원을 묶어서 5명을 후원자를 묶어줬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후원비 200만 원을 받고 다시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은 사람 묶어서 돈 묶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 개척하셨는데, 개척하셨으니까 좀 사람들한테 후원 받도록 얘기하느냐. 나는 체질이 그 부탁하는 체질이 못 됩니다. 한 번도 내가 누구한테 후원해 달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굶고 말지. 나 그거 체질이 못 된다고. 어떻게 딴 사람 묶어줬느냐. 그래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딴 사람 좀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게 잘안 된다고. 무슨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옆에 이렇게 쭉 쳐다보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좀 도와줄 만한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때는 좀 알려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혼자 다 드시지 말고 조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똑같이 결론을 내리세요. 45절, 46절입니다. 45절에 보면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를 먹여 살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 옆에는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 사람이 평생 먹고 살 것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 한끼 식사를 제공하고 돕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그리고 그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다시 잘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네 가지 비유 중에 이네 번째 비유, 네 번째 비유는 이웃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말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잘 준비하는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결국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것을 맡기셨건 작은 것을 맡기셨건 네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네 옆에 있는 다른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네 번째 이 양과 염소 비유를 봐도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사람의 반응은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 감사하는지 아니면 왜 이것밖에 안 도와주느냐고 불평을 하는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보면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상과 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한 행동은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상부를 주시는 것이지 그 이웃이 나에게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보고 이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면 못합니다. 사람을 보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내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또 돕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 도움의 손길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작은 한 소자에게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도우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가 또 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주님께 복을 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 내가 먹고 마시고 쓸수 있는 것보다 조금씩 더 많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주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잘 생각하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래야 주께 복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욕심과 열심으로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언제건 어떤 상황과 형편이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지식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장 함께.